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비유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비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분명한 그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것을 한 가지 바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비유 가운데 원한을 품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약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 결혼을 한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는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에 있어서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여자로서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큰 다른 것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 책임을 해야 될 가정의 가장을 역할을 해야 될 이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이 과부의 비유로 생각해 본다면 이 과부라는 말 자체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남편이 있었다가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진 것이죠. 바로 이 과부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곧 결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의지하던 과부의 첫 번째는 결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가장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을 잃어버릴 때 나의 삶에서 경제적인 궁핍을 포함해서 늘 외로움과 공허함과 우울함과 채워지지 않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들을 보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과부의 삶이 이 결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의미를 과부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가 어원이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과부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성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깨어져서 정말 나의 인생에 가장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늘 나의 인생에 늘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공허하고 갈급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부라는 것은 실패의 아픔,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이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뭔가 그 실패로 인하여서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이 나의 인생에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큰 실패,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나의 어떤 현실, 문제, 상처와 아픔, 그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 있어서 인생에 너무나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남들처럼 평범한 그런 삶,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오손도손 나는 왜 행복하게 살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할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스스로 마치 내가 인생에 큰 실패를 한 것처럼 이것이 꼭 내 잘못도 아닌데 나 스스로 내 인생에 뭔가 이미 내가 실패한 것처럼 내 안에 그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부는 셋째는 원한을 갖게 됐습니다.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과부에게는 그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이것 자체도 너무 괴로운 일인데 정말 그 인생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나를 부당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를 계속 억울하게 괴롭히는 그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진 않죠. 그 원수로 인해서 원한이 있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하려고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정말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도저히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참기 어려운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부는 네 힘으로는 도저히 이 원수와 맞서 싸울 능력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아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 원한을 풀고 싶지만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그것이 한이 맺히는 겁니다.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너무 억울한데 나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 능력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 안에 한이 맺히는 겁니다. 상대방과 싸울 능력도 안 되고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을 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바로 이 원수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 그 우리를 참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픈 곳, 이 과부의 정말 아픈 곳, 연약함, 그걸 계속 이 과부의 아픈 곳을 계속 찌르고 괴롭히고 더 상처를 주고 고소하고 넘어뜨리고 그 결핍이 있는 곳을 더 고통을 주고 실패한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즐기고 그걸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죠. 그 원수에 대한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병아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아리를 기르셨습니다. 그냥 뭐 취미로 기르신 게 아니라 저희 작은 아버지가 양계를 굉장히 크게 하셨고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양계장에서 특별히 병아리를 기르는 일만 하셨습니다. 이제 갓 왜냐하면 갓 부화한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사가지고 와서 이 병아리가 이제 알을 놓기까지 그때까지 기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병아리가 가장 많이 죽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알을 놓을 수 있는 닭을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부화장에서 갓 병아리를 갓 부화 바로 그냥 금방 깨어난 병아리를 바로 많이 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아리를 계속 그 부화장 그 병아리장이 따로 실내에서 아주 넓은 곳에서 많은 병아리를 이렇게 몇천 마리를 이렇게 기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아리를 제가 그 보다 보니까 병아리가 참 신기합니다. 집단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아리가 한 마리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병아리들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이제 올림픽을 하듯이 병아리들이 갑자기 막 원형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십 마리 막 떼를 잃어서 병아리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그것이 참 위험한 것이 한쪽 구석에서 만약 소리가 나면 병아리 몇 마리가 놀라서 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병아리들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그 주변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병아리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를 항상 그 돌볼 때 아버지도 이제 돌보시고 저도 이제 수시로 병아리장에 들어가서 병아리들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병아리들을 계속 이제 옮겨놔야 됩니다. 근데 병아리들이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데 참 그 나쁜 것이 그 병아리 중에 어느 한 병아리가 만약 뭐 상처가 나거나 또 아니면 이제 병아리들 중에는 건강하지 않은 이제 병아리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 그 탈장이 되는 그런 병아리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병아리의 약점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면 그 옆에 있는 병아리 한 마리가 그 아픈 병아리의 상처를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주변에 있는 병아리들이 그걸 보고는 달려들어서 그 아픈 병아리의 그 상처를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픈 병아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그 병아리를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병아리들을 이렇게 막 다 쫓아내고 멀리하고 이제 한쪽 구석에 두면 조금 지나서 보면 다른 병아리들이 계속 그 아픈 데를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병아리의 그 상처를 계속 쪼아서는 얼마 못 가서 그 병아리가 죽게 됩니다. 생각보다 참 잔인하죠. 근데 병아리가 마치 그렇게 그런 행동이 사단 마귀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마치 그 마귀는 우리의 약점, 상처, 우리의 그 죄가 있는 것, 우리의 상처가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사단 마귀 원수는 계속 공격해서 더 아프게 하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둠으로, 실패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하는 이 과부는 이 나의 처지가 너무 지금 괴롭고 힘든데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때문에 한이 맺힌 겁니다. 그 원수 때문에 생각만 해도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면 그의 농사를 다 망칩니다. 그만큼 한을 품으면 무섭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과부는 원한이 맺힐 만큼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 여인에게는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앞뒤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재판장에 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사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그런 마음이 안 됩니다. 원수로 인해서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하고 생각과 감정도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원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재판장에게 가서 붙들고 나를 이해하든 말든 이 나의 너무 억울한 한이 맺힌 이 나의 형편을 재판장에 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무슨 얼마나 정의로우냐, 얼마나 선하냐, 과연 내 말을 잘 들어줄지,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은지 그걸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날마다 그 문을 열기도 전에 이 재판장의 그 있는 곳에 문을 열기도 전에 미리 찾아가서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면 하루 종일 거기에서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고 불고 때를 쓰면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여자 때문에 아마 이 재판장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한이 맺힌 이 과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 또 다른 나의 지혜와 방법이 없으니까 재판장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형편에 있는 이 과부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여러 예가 있겠지만 성경의 한 예가 바로 남유다의 계획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계획을 일으킨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그걸 모든 백성에게 읽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한 약 14년, 15년 정도 되었을 때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왕으로서 나의 체면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벽을 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병이 낫도록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제비가 그 지저귀는 것처럼 제비가 얼마나 그 시끄럽게 계속 지저귀입니까? 그리고 그 학도 학이 이렇게 지저귈 때 그 소리가 굉장히 고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 나가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내 눈이 쇠하도록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이 다 쇠하고 눈에도 기력이 없고 아무 기운도 없고 눈이 점점 더 나빠지고 그럴 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기도할 때 왕으로서 무슨 체면을 가지고 지적이고 고상한 모양을 갖춰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정말 민망할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다 죽어가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고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여기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눈이 다 쇠하도록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왕이라도 그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 히스기야 왕의 그 애통함을 다 보시고 놀랍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원수 때문에 한이 맺힌 이 과부의 그 비유를 들면서 이 과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과부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시대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법권입니다. 남의 나라에 지금 식민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다 돈 주고 삽니다. 다 불의한 재판관이 다 대다수이고 정의로운 재판장을 찾기가 어려운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돈으로 권력을 사고 파는 그 시대에 어느 누가 내가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해야 되겠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재판장이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로마 통치, 식민 통치를 받는 그 시대에 정말 그 정의로운 판사를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시를 맡고 있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작은 것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작은 마을이라면 그래도 인정을 봐서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아니까 미안해서라도 도와줄 법한데 이 사람은 도시의 재판장입니다.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가진 사람이 과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이 사건이 아니어도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줄 만한 그럴 형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구에 비하면 이 힘없는 과부, 이 한 사람의 이 딱한 사정, 억울한 일, 재판장의 관심을 끌 만한 과부가 과부 편에서 생각해봐도 별로 이 재판장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나의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이 아니겠구나 싶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예를 들면 재판이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과부가 딱하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과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과부의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리고 또 얻을 것도 없고 괜히 수고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이 재판장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사람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정의롭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뇌물을 받고 움직이고 힘든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자기 유익, 편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문제, 억울한 정말 원한이 맺힌 이 과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만약 이 과부가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알아서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왜 풀어줍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그 도시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전혀 이 과부의 억울함을 공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빨리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늘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나를 너무 괴롭혔는데 앞으로도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견딜 수 없겠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원한을 품고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계속 그 재판장을 찾으면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예,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독촉 때문에 강청함을 보고는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시지 않고 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에 대한 이 원한 때문에 가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왜 이러한 문제를 들고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받을 수 없는 그 문제, 그리고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의 인생에 그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그 실패의 문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인생에 너무나 큰 이 상실감, 결핍, 나의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상황,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에게 가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그 만족, 그 쾌락, 세상의 위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나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고 찾아가서 밤낮으로 구하는데 이런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는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못하게 여기느냐?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과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을 자가 있느냐? 정말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 나의 실패, 나의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올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이런 문제와 고통은 있지만 나의 문제로 원수로 인하여서 원한이 맺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간절히 찾고 그 응답을 받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더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고 더 불의가 횡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원수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과부와 같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문제를 들고 이 원한을 품고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과부와 같이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구하는 그 마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는 그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응답해 주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한을 품고 찾아오는 이 과부의 이 간구를 불의한 재판장도 멸시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자녀가 다 옳고 바르고 100% 선하고 완벽해서 그 자녀를 도와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느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도를 거절하거나 멸시하지 않겠다. 너의 눈물과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처럼 간절히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원수의 그 원한을 품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서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내 안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을 주시고 그런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